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열흘째로 접어든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고 하마스 테러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민간인 보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유엔 및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최근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하마스 내 극단 세력들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남쪽의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제거와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이후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 대한 공습을 중단할 경우 인질들을 석방할 준비가 돼 있다고 이란 외교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테헤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하마스 측을 인용해 이같이 밝히며 그러나 이스라엘의 공습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인질 석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또 하마스 측으로부터 가자지구 내에서 저항을 계속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니엘 하가리 이스라엘군 대변인은 가자지구에 현재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00여 명의 인질이 억류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왕부장과의 회담에서 중동정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국제와 영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부장은 회담에서 중동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장은 특히 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왕 부장은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하고 더 이상의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긴급 인도주의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두 외교 수장의 이날 회동은 17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1대1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이뤄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외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중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함지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도에서 10도, 낮 최고 13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고 미국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북한은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등을 받으려 하는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우리는 북한이 러시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무기를 전달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고 밝혔습니다.
And we now have information that North Korea has delivered arms to Russia for use in Ukraine. Our information indicates that in recent weeks, North Korea has.
커비 조정관은 이날 온라인 브리핑에서 우리 정보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북한은 러시아에 컨테이너 1,000개 이상 분량의 군사 장비와 탄약을 제공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컨테이너들이 선박과 열차를 통해 북한에서 러시아로 이동하는 정황이 담긴 사진 자료를 함께 공개했습니다. 백악관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나진항에 약 6m 표준 규격의 해상 운송 컨테이너 약 300여 개가 적재되어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이후 12일에는 러시아 선적 앙가라후가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 동부 두나이 향해 정박한 모습이 포착됐고 이달 1일에는 컨테이너를 실은 열차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인 티오레츠크의 탄약고에 도착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자료를 종합하면 지난달 7일부터 1일 사이에 러시아 선박이 북한 나진항에서 군수물자가 담긴 컨테이너를 러시아 동부 두나이 지역으로 옮겼고 여기에서 컨테이너는 열차에 실려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290km 떨어진 러시아 동남부 티오레츠크의 탄약고로 옮겨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도시를 공격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며 러시아의 불법 전쟁을 더욱 확대하는 데 사용될 군사 장비를 러시아에 제공한 북한을 규탄했다면서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추가 무기 선적에 대해 계속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condemn the DPRK for providing Russia with this military equipment, which we use.
커비 조정관은 또 러시아가 이 같은 군사 장비 제공에 대한 반대 급부를 북한에 제공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면서 계속 주시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We also are increasingly concerned about Russian assistance to the DPRK.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또한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지원에 관해 점점 더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이 지원에 대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전투기와 지대공 미사일, 전차, 탄도미사일 생산 장비, 기타 물자 및 첨단 기술을 포함한 군사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가 북한에 이러한 물자를 제공할지 여부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러시아 선박이 북한에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것을 목격했고 이는 러시아로부터 인도한 초기 물량의 일부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 같은 러시아와 북한 간 기술 이전을 포함한 군사협력 확대는 영내 안정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시킨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응해 미국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지난 3월과 7월, 8월, 9월에 북러 무기 거래와 관련해 개인과 단체를 제재한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같은 기존 제재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며 북러 간 무기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자들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will impose new sanctions against those who are seeking to enable these arms deals between the DPRK.
또한 이러한 무기 이전은 일련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직접 위반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동맹 및 파트너들과 함께 유엔에서 이러한 무기 거래 문제를 계속 적극적으로 제기하려는 것도 바로 그 때문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의 전쟁 수행을 위한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무기 거래에 대해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커비 조정관은 이와 별도로 우크라이나의 자위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와 장비 제공에 미국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미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미국 의회 의원들과 계속해서 소통하고 있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말부터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을 여러 차례 폭로하며 강한 우려와 함께 관련 제재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북한이 러시아 민간 용병 업체 바그너 그룹이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1차 무기 인도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 3월에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전에 사용할 무기 획득을 위해 북한과 다시 접촉하고 있다는 새 증거가 있다고 밝히면서 슬로바키아인 무기상 아쇼트 무크리티체프가 북러 간 무기 거래를 중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재무부도 같은 날 무크리티체프를 러시아에 북한 무기 판매를 시도한 혐의로 제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미국 정부의 북러 무기 거래 지적에 대해 북한과 러시아는 강하게 부인해왔습니다. 북한 국방성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서도 최근 북러 간 정상회담에 대해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측도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브로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은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이 16일 보도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3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러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10월 중 북한 평양을 방문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당시 자신의 평양 방문이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합의한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혀 이번 방북을 통해 북러 간 다양한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항구에서 계속 선박과 컨테이너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BOE는 이 지점에서 대형 선박을 발견해 보도했는데 북러 간 무기 거래 초기 모습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2일 러시아와 인접한 북한 나진항을 촬영한 플래닛랩스의 위성사진에 110m 길이의 선박이 보입니다. 나진항의 부두 3개 중 북한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가운데 부두에 정박한 이 선박 바로 앞에는 무언가를 선적하는 듯 대형 크레인이 놓여 있습니다. 이 지점은 지난 13일 백악관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입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북한이 컨테이너 1,000개 분량의 군사장비와 탄약을 러시아에 제공했다며 지난달 7일과 8일 북한 라진항에 적재된 300여 개 분량의 해상운송 컨테이너가 촬영된 위성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이 공개한 촬영 시점에서 약 한 달 뒤인 지난 12일자 위성사진에서도 선박의 활발한 움직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이곳에 처음 대형 선박이 정박한 건 지난 8월 26일입니다. 이날 같은 지점에서 길이 120m 선박이 발견됐는데 당시 비어있는 이 선박이 찍힌 위성사진을 공개하며 최근 몇 년간 길이 100m 선박이 이 부두에서 포착된 경우가 없었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 선박이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을 보인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백악관이 무기 거래 정황을 공개하면서 이때도 무기 선적 작업이 이뤄졌을 것이라는 추정이 제기됩니다. 8월 26일자 위성사진에선 선박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 더미도 확인됩니다. 이곳에서 컨테이너가 포착된 건 이날이 처음이고 이에 따라 무기 거래와 관련된 움직임이 8월 26일을 전후한 시점 처음 시작됐을 것이라는 추론도 가능합니다. 이후 위성사진에는 이 일대 컨테이너 더미의 크기와 모양이 지속적으로 변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또 8월 26일부터 10월 14일 사이 이곳에 정박한 길이 100m 이상의 선박은 4척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간 짙은 구름이 낀 날이 약 12일에 달했던 점을 감안하면 더 많은 선박이 드나들었을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선박은 짧게는 하루, 길게는 사흘간 이 부두에 머물며 바로 앞에 놓인 컨테이너를 선적했습니다. 종합하면 지난 약 40일 동안 이 부두에선 최소 대형 선박 4척이 드나들고 수백 개의 컨테이너가 옮겨지는 장면이 관측된 것입니다. 물론 이를 모두 무기거래라고 단정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이 무기거래 현장으로 지목한 곳에서 이런 움직임을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유엔 안보리는 결의 1718호 등 다수의 대북 결의를 통해 북한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대통령 행정명령 등을 근거로 북한과 무기 거래를 하거나 무기 분야에서 협력한 개인과 기관 등에 독자 제재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러시아는 무기 거래와 군사협력 가능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비난하는 성명을 통해 최근 북러 간 만남을 친선적이며 정상적인 대외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달 20일 안드레이 보르소비치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는 미국과 한국 언론이 과장되게 유포하는 추측들엔 아무 근거가 없다며 북러 무기 거래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미국이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전 세계를 속여온 북한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그동안 여러 차례 러시아와의 무기 거래에 대해 부인해왔으나 관련 정황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구 대변인은 이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위반인 북한과의 무기 거래가 중단돼야 한다면서 특히 러시아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당국자는 미국이 공개한 북러 간 무기 거래 정황과 관련해 북러 해상 컨테이너 운송 정황은 사실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공개가 제한되나 컨테이너 적재량을 공개하면 러시아가 가장 필요로 하는 포탄의 양으로 수십만 발에 해당하는 막대한 분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요청으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북러 무기 거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러시아에 대한 무기 이전 노력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진희 기자입니다.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존 켈리 공사 참사관은 13일 국제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을 주제로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러시아는 공격적인 전쟁을 이어가기 위해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며 북한에서 무기를 조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eanwhile, Russia is procuring weapons from the DPRK and drones from Iran.
켈리 공사 참사관은 이는 안보리가 논의해야 할 국제평화와 안보, 국제 비확산 체제, 영내 안정에 대한 실질적인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산하 북한 전문 웹사이트 분단을 넘어가 공개한 북한과 러시아 국경에서 10월 5일 촬영된 철도 차량 73량 사진을 언급했습니다. 켈리 공사 참사관은 전례 없는 수준으로 화물열차 통행량이 급격히 늘어난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군수품을 공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는 보고서 내용을 입니다. 그러면서 안보리 결의는 모든 회원국이 북한으로부터 무기나 관련 물자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북한이 무기 이전을 통해 얻는 모든 수입은 불법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며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이전하려는 노력을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s a reminder,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prohibit all member states from procuring arms or
켈리 공사 참사관은 미국은 북한이나 이란 또는 다른 국가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에 쓸 군사 장비를 구하려는 러시아의 불법적인 노력을 계속 폭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 대사는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군사 협력 가능성에 대해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also remain concerned about the possibility of military cooperation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미츠코 차석 대사는 또 최근 북러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전략적, 전술적 협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이것이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의 퍼거스 에커슬리 정치조정관은 러시아는 북한과 이란 등 강력한 제재를 받는 국가에 무기 조달에 대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북한으로부터 대량의 무기를 구매하기 위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is why Russia is relying on heavily sanctioned states such as Iran and DPRK
이어 북한은 자국의 불법 무기 프로그램을 강화하기 위해 러시아의 군사 기술을 찾고 있는데 이는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러한 무기 거래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며 러시아가 찬성표를 던진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우크라이나에서 철수할 것을 러시아에 촉구했습니다. 니콜라 드 리비에르 유엔 주재 프랑스 대사도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고 북한과 이란에서 무기를 취득해 불법적인 침략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서방 국가들을 비난했습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 규모가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군사 장비와 기술을 테스트하는 시험장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김진입니다.
미국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도 최근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자금을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공화당의 어거스트 플루거 하원 의원이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뒤 카타르로 이전된 이란 자금 60억 달러를 다시 동결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100여 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동참했습니다. 해당 자금이 한국에서 카타르로 이체될 수 있도록 했던 미국 제재 면제 규정을 취소시킴으로써 자금이 다른 것으로 이전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이스라엘 추가 공격 등에 이 자금이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법안입니다. 플루거 법안은 이날 성명에서 우리가 행동하지 않으면 이 60억 달러는 이란이 하마스에 지불하는 돈을 메우는 데 사용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안과 별도로 해당 자금의 재동결을 촉구하는 하원 의원들의 서한도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발송됐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갤러거, 조 윌슨 위원 주도로 100여 명의 의원들은 지난 10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이란 정권은 이스라엘에 대한 전쟁을 더욱 부추기고 헤즈볼라 등 영내 다른 테러 조직에 자금을 지원하며 이란의 핵무기 증강을 가속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금융수단을 이용할 것이라며 60억 달러의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상원에서도 지난 9일 마샤 블랙번 의원 주도로 19명의 공화당 의원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해당 이란 자금 재동결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바이든 행정부에 해당 자금 동결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상원 은행위원장인 민주당의 셰러드 브라운 의원은 11일 성명을 통해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 자금 조달과 관련해 우리 은행위가 테러 지원국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 노력하는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60억 달러의 이란 자산을 동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과 국무부는 관련 논평 요청에 13일 오후 5시 현재 답하지 않았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이뤄지고 있으며 언제든 다시 동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12일 베냐민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의 회담 뒤 별도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에서 동결 해제된 이란 자금을 다시 동결할 것이냐는 질문에 현재 카타르로 보내진 자금 중 이란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든 사용하거나 접근한 자금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해당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 재무부의 감독을 받으며 식량과 의료품, 의료장비와 같은 인도주의적 물품에만 사용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해당 자금은 이란의 손에 절대 닿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이 자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고 우리에겐 이를 동결할 권리도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 언론은 윌리 아데에모 재무부 부장관이 미 하원 민주당 의원들에게 이란이 더 이상 해당 자금에 접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이는 미국과 카타르가 해당 자금을 사실상 재동결하는 데 합의한 것이라고 12일 보도했습니다. 이란은 자국에 수감돼 있던 미국인 5명을 석방하는 대가로 한국에 동결돼 있던 자금 약 60억 달러를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고 이에 따라 해당 자금은 카타르의 이란 소유 은행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한국을 방문한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끔찍한 북한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 문제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1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박진 외교부 장관을 면담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여전히 세계에서 최악의 수준이라며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북한 정권의 끔찍한 인권 침해를 드러내고 구체적 변화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박진 장관과 한국 정부 관계자들과 협력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며 열정적으로 일에 착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면담에서도 심각한 북한 인권 상황을 감안할 때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북한 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끌어낸다는 목표를 바탕으로 한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상원 인준 절차를 완료한 지 2개월여 만인 지난 13일 취임 선서를 하고 활동에 들어갔으며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터너 특사의 활동 개시로 지난 2017년 1월 전임 로버트 킹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지속됐던 미국의 북한 인권 특사 공백이 해소됐습니다. 박 장관은 면담에서 6년여간의 공백 끝에 임명된 것은 매우 중요한 한 걸음으로 한미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더 긴밀히 협력할 기반이 강화됐다고 터너 특사 취임을 축하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인권을 희생시키면서 핵 개발을 지속하는 것은 비이성적이고 무책임하며 비도덕적이라며 북한이 헛된 핵 보유의 꿈을 버리고 주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하기를 진정으로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터너 특사의 취임으로 미한 두 나라는 각각 북한 인권을 전담하는 외교관을 두고 국제사회 연대를 강화하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힘을 모을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한국에선 지난해 7월 5년간 공석이던 북한인권국제협력대사에 이신화 대사가 임명돼 활동 중입니다. 강동환 동아대 교수입니다.
양국 모두 지금 북한인권대사로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거니까요. 국제사회에서 북한인권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수가 있고 또 국제연대를 통해서 북한인권을 압박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도 굉장히 클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또 한국 모두 앞으로 국제사회와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활동들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박진 장관은 또 면담에서 중국에 수감됐던 수백 명의 탈북민이 강제 북송됐다는 최근 언론 보도에 대해 국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도 광범위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탈북민은 의사에 반해 강제로 송환돼선 안 된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며 이를 중국 측에게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행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을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하에 이들의 안전하고 신속한 국내 이송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과 터너 특사는 한국이 내년부터 2년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을 수임함에 따라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를 강화하는 좋은 기회가 마련될 것이라는데 공감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이날 서울 고려대에서 열린 한미 북한 인권 대사와 청년간 대화 행사에 참석해 탈북 난민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변 보호를 위해 북한에서 도망친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며 이런 탈북민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고 이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어떤 통로를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과 유엔에서도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유엔 총회 3위원회에서 진행되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상호대화에 한국 측 이신화 대사와 함께 참석한다며 강제 북송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국 정부는 중국의 탈북민 강제 송환에 대해 굉장히 깊이 우려한다며 중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들에게 유엔 난민 의정서, 협정서에 적힌 대로 박해가 우려되는 난민의 경우엔 강제 송환하지 말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터너 특사는 행사 직후 취재진들을 만나 중국의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의무를 다하길 촉구하지만 그들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끝난 직후인 지난 9일 중국이 자국 내 탈북민 600여 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한국 내 대북단체들의 주장과 관련해 중국 측과 소통했는지 묻자 미국 정부는 지난주를 포함해 정기적으로 중국과 이 이슈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번에 탈북민 강제 송환 주장을 처음 제기한 북한 정의연대 정베드로 대표는 남북한 간 대치 국면에서 탈북 난민 문제 해결에 중국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선 미한 협력이 한층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의 어떤 미국이 가지고 있는 위치상 또 중국과의 관계를 보더라도 또 미국이 내년부터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우리 대한민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협력을 강화해서 당면한 우리 탈북 난민 문제 또 북한 인권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적극적인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19일까지 한국에 머물 예정인 터너 특사는 17일엔 김영호 통일부 장관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또 방한 기간 중 시민사회단체와 탈북민 등을 만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미국 북한인권특사가 활동을 재개한 것은 지난 2017년 로버트 킹 전 특사가 퇴임한 지 6년 9개월 만입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는 13일 줄리 터너 신임 북한인권특사가 취임 선서를 하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은 보도자료에서 국무부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가 13일 취임 선서를 했다는 사실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며 터너 대사는 16일부터 18일까지 특사 취임 첫 일정으로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터너 특사는 정부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 탈북민과 언론인 등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 특사로서의 우선순위, 북한 인권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이산가족 상봉 촉진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난 수십 년간 가장 소외된 계층을 포함한 북한 주민들의 인권과 존엄성을 존중하고 북한 정부의 인권 침해와 학대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지지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터너 특사가 이날 활동을 시작함에 따라 2017년 1월 로버트 킹 전 특사 퇴임 이후 6년여간 중단됐던 북한 인권 특사 활동이 재개됐습니다. 북한 인권 특사는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신설된 직책입니다. 미국 정부의 북한인권 정책 수립과 집행 전반에 관여하는 대사급 직책으로 상원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 자리에는 2005년 8월 선임된 제이 레프코위치 초대 북한인권특사에 이어 로버트 킹 전 특사가 2009년부터 2017년 1월까지 7년여간 재임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약 6년간 공석이 이어졌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월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국의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을 새 특사로 지명했지만 상원 인준을 거쳐 공식 활동을 시작한 데까지 9개월이 걸렸습니다. 앞서 지난 5월 열린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터너 당시 지명자는 북한인권 문제가 국제안보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인권 공개회의를 재개하고 인권 유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포부도 밝힌 바 있습니다. 터너 특사는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악화됨에 따라 북한의 광범위한 인권 침해 유린과 국제 안보에 대한 위협 사이의 연관성이 분명해졌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터너 지명자는 수천 명의 북한 주민이 해외로 보내져 강제 노동 대상이 됐고 학교 어린이들은 대량으로 동원되며 식량 배급 정책은 군대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을 식량 불안정 상황에 처하게 한다며 북한 주민들은 이 같은 학대 정책 아래 너무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지난 6월 1일 전체 회의에서 터너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고 상원은 지난 7월 27일 특사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호명 투표로 가결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와 유족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피소 사실을 전달받은 북한은 앞으로 60일 이내 법적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본 적군파 테러 피해자 측이 북한의 대외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의 공식 X계정에 소송 사실을 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연방법원 전자기록 시스템에 따르면 피해자 측 변호인은 12일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북한에 전달한 문건이 표시된 화면 캡처본을 증거문서로 첨부했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한글로 법적 고지라는 제목 아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고소 사실과 함께 60일 이내 초장에 대한 답변을 송부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문건은 답변이 없을 경우 걸석 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이 문건을 자신의 X에 올린 뒤 이 게시물에 우리 민족끼리 계정을 언급하는 방식으로 북한 측이 해당 내용을 보도록 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북한의 소송 사실이 고지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일본 적군파 요원이 일으킨 테러 사건으로 사망한 카르멘 크레스포 마티네즈 등의 상속인, 그리고 부상자와 가족 등 131명은 지난해 5월 30일 북한 정권을 상대로 약 40억 달러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일본 적군파 요원 3명이 지난 1972년 5월 이스라엘 텔 아비브 로드공항 군해에 수류탄을 투척하고 자동 소총을 난사해 26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북한은 적군파의 테러 모의를 돕고 일부 테러범들을 훈련하는 등 사건의 배후로 지목돼 이번 소송에 피고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평양에 북한 외교당국의 소장을 전달하는데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은 피해자 측은 재판부에 뉴욕에 있는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로 소장을 송달하게 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승인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우편물마저도 반송되자 피해자 측은 법원으로부터 X를 통한 고지 방식을 허가받은 것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모든 소장 송달 방법이 실패했고 미국이 북한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해 원고는 피고에게 공표를 통한 송달을 허가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이러한 상황에선 공표 방식의 송달은 의심의 여지 없이 허용된다고 밝혔었습니다. 북한의 소송 내용이 사실상 고지되면서 이제는 북한의 대응 여부가 소송의 향방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만약 북한이 60일 이내에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피해자 측은 원고의 주장만을 바탕으로 한 궐석 재판을 재판부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통상 재판부는 궐석 판결을 통해 북한의 배상 책임을 명령합니다. 또 X를 통해 북한의 피소 사실이 공식 전달된 만큼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다른 미국인들도 같은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북한 억류 피해자 케네스 베시와 납북 사망자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부인 등 유족은 지난 2020년 미 연방법원에 북한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장은 아직 북한 측에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푸에블로호 승조원과 유족, 가족 등 116명은 1968년 푸에블로호 납포 당시 북한 정권으로부터 납치와 고문 피해를 입었다며 올해 1월 워싱턴 DC 연방법원에 북한을 제소했는데 역시 소장 송달에 실패했습니다. 과거 북한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인 등은 소송 제기 후 국제 우편 서비스인 DHL을 통해 소장과 판결문 등을 북한 외무성으로 보냈었습니다. 하지만 DHL이 2020년부터 유엔이 아니거나 외교 목적이 아닌 우편물에 대한 북한 내 서비스를 중단하면서 대북 소송인 등은 북한에 소장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미국 연방법은 다른 나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외국 주권 면제법을 근거로 북한과 같은 테러 지원국은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BOE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입니다. 북한이 지난 9월 공개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은 기형적인 형태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잠수함이 머자나 한국에 실질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은 정권 수립 75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9월 8일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건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그러면서 함경남도 심포조선소에서 열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진수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앞으로는 수중에서 적대국을 핵무기로 타격할 수 있게 됐다며 핵잠수함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말로 일거에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더 큰 박차를 가요.
미 해군 분석센터의 켄고스 국장은 김군옥함이 검증된 것은 아니지만 북한이 최초로 핵무기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확보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They have a submarine that seems to be able to launch a nuclear.
눈길을 끈 것은 잠수함의 특이한 형태였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잠수함 항교탑 뒷부분을 크게 만들어 대형 발사관 4개, 소형 발사관 6개 등 총 10개의 수직 발사관을 설치했습니다. 한국의 군사 전문가인 서울안보포럼의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은 대형 발사관 직경은 1.4m, 소형 발사관은 70cm로 추정된다며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전략 순항미사일 탑재가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큰 것은 이렇게 그 덮개 직경을 보니까 1.4m 이하 정도 될 것 같아요. KN-23을 이렇게 개량한 게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는 뒤에 6개의 그 뚜껑 직경을 보면 한 70cm 정도 될까 생각되는데 장거리 전략 순항미사일 그걸 실을 것 같아요.
북한에서 화성 11형이라고 부르는 KN-23 미사일을 개량한 소형 SLBM은 북한이 2021년 수중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로 최대 사거리는 600km입니다. 한국 전역을 겨냥한 무기입니다. 전략 순항 미사일도 북한이 올 3월 12일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에 성공한 미사일입니다. 최대 사거리는 1,500km에서 2,000km로 한국과 주일 미군기지 타격이 가능합니다. 반면 북한이 그동안 잠수함용으로 개발해온 북극성 미사일은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한국 해군에서 손원일급 잠수함 함장을 지낸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북한이 중형 잠수함으로는 대형 북극성 미사일을 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대형 SLBM을 한번 그 신포급에서 쏘아보니까 얘들이 그 가지고 있는 잠수함의 수준을 가지고는 선체가 버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소형화를 해서 핵탄두를 작게 만들어서
특이한 것은 또 있습니다. 김군호함은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한 겁니다. 로미오급 잠수함 가운데를 잘라 수직 발사관 10개를 설치했기 때문에 전체 길이가 85m 정도가 됐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의 직경은 그대로여서 잠수함의 길이와 직경에 비율인 장폭비가 12.7:1 정도 됩니다. 통상적인 잠수함 장폭비는 10:1 정도입니다. 장폭비가 이렇게 크면 수중에서 기동성과 안정성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과 미국에서는 북한이 만든 김군옥 잠수함을 평가절하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의 잠수함 공개 후 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 함교 등 일부 외형과 크기를 증가시킨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기만하거나 과장하기 위한 징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도 북한의 잠수함을 혹평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에서 30년간 복무하며 잠수함장을 역임한 브래들리 마틴 랜디 연구소 수석 정책연구원은 북한이 공개한 새 핵잠수함이 기괴한 모습을 하고 있다면서 전혀 위협적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의 군사전문 매체인 워존은 북한의 잠수함이 기괴하게 생겼다는 뜻에서 프랑켄 서브, 즉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기형적인 모습이라고 해서 그 군사적 잠재력을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미국과 한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치와 핵무기 저장고, 핵시설 등 지상에 있는 거의 모든 핵과 미사일 소재지와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파악, 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사시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과 스텔스 전투기로 이를 삽시간에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수함은 사정이 다릅니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북한은 김군옥 잠수함을 동해 바닷속에 숨겨둘 수 있습니다. 잠수함이 일단 잠수하면 찾아내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다시 정경훈 연구기획실장입니다.
그렇게 성능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물속에 어느 정도 들어가면 이게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 북한이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이렇게 발사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큰 어떤 위협이죠.
김정은 위원장이 진수식에서 밝힌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존에 갖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을 모두 핵탑재가 가능한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김 위원장은 9월 13일 러시아 극동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거래와 함께 인공위성과 핵잠수함 기술 등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어 김 위원장은 9월 16일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해 러시아 태평양 함대를 둘러봤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추진하는 핵추진 잠수함 사업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러시아는 그동안 핵잠수함 기술을 외국에 제공한 전례가 없다고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양옥 박사는 말했습니다.
어떻게 러시아의 특성상 자국의 기술을 뭐 해외에 제공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잠수함 연구소 최일 소장은 러시아가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해도 북한의 산업 수준으로는 핵잠수함을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기술을 준다고 해서 현재 뭐 신형 잠수함을 만들 수 있고 또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닙니다. 북한의 산업 인프라가 갖춰지기 전까지는 신형 잠수함 건조가 힘들 거예요.
따라서 북한은 앞으로 5년에서 10년간 기존의 로미오급 잠수함을 전술핵 공격 잠수함으로 개조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캥거스 국장은 북한이 몇 척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추가로 만들면 문제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일 항구에 있는 북한 잠수함이 사라지면 이를 찾아내 감시 추적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다는 겁니다.
Because once they got out to port and we weren't able to find them, say for example, flushed all.
김정은 위원장이 2021년 1월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제시한 5대 국방과업 중 하나인 핵잠수함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의 전술 핵공격 잠수함이 앞으로 남북 군사력 균형에 어떤 파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한국기상청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6에서 10도, 낮 최고 13에서 22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양은 맑겠습니다. 평양 최저기온 5도, 낮 최고는 20도로 예상됩니다. 남포는 최저 4도, 낮 최고기온 19도로 예상됩니다. 신의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5도, 낮 최고 19도. 강계 맑겠습니다. 최저 0도, 낮 최고 20도. 해주도 맑겠습니다. 최저 8도, 최고 22도. 개성의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20도로 예상됩니다. 사리원은 최저 5도, 최고 20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원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7도, 최고 기온 20도. 함흥 최저 5도, 최고 21도로 예상됩니다. 송진도 맑겠습니다. 최저 5도, 최고 18도. 선봉도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6도, 최고기온도 19도가 되겠습니다. 해산은 맑겠습니다. 최저 영하 4도, 최고기온 17도 예상됩니다. 무산과 삼지연 맑겠습니다. 최저기온 영하 6도, 최고 13도.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 앞바다와 먼 바다 맑은 가운데 물결은 앞바다 0.5에서 1m, 먼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맑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앞바다와 먼바다 모두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10월 17일 화요일 B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B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함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 국무부의 라샤드 후세인 대사는 최근 의회 증언에서 미국은 해외에서 종교의 자유 실태를 폭로하고 대응하며 예방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First, we seek to shape a foreign policy that protects U.S. interests and security by engaging civil society and faith communities.
후세인 대사는 첫 번째, 우리는 시민사회와 신앙 공동체를 참여시키고 전 세계 종교의 자유에 영향을 미치는 법과 정책을 통해 미국의 이익과 안보를 보호하는 외교 정책을 형성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의 국제종교자유국은 종종 개별 억압 사례에 대해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We welcome the release of Shamil Khachanov, an ailing Jehovah's Witness wrongfully imprisoned in Tajikistan.
후세인 대사는 우리는 타지키스탄에 부당하게 수감된 여호와의 증인인 슈무엘 카차노프의 석방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니카라과 오르테가 무리오 정권이 기독교인과 교회를 탄압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깊이 관여해왔다며 2월 9일 미국은 인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니카라과 정부에 의해 수감돼 장기간 또 부당한 구금을 견뎌낸 222명을 환영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부가 펴낸 연례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는 전 세계의 종교 박해를 조망했습니다. 후세인 대사는 보고서가 종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 권위 있는 보고서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f anyone in the world ever wonders whether the religious persecution of any group in any part of the world escapes,
후세인 대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어떤 집단에 대한 종교 박해가 우리의 관심을 벗어나 있는지 궁금한 사람이 있으며 그 보고서는 우리의 대답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별 보고는 전 세계 모든 국가의 종교 자유 실태를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제 종교 자유 사무국은 미국의 국무장관이 특정한 국가를 우려 국가로 지정할 때 이에 대한 정보와 전문 지식을 제공합니다. 미국은 종교적 박해에서 벗어난 개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국가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적 자유에 전념하고 있다고 후세인 대사는 말했습니다.
Our founders felt so strongly about this fundamental right that they enshrined it in the First Amendment in our Constitution's Bill of Rights.
후세인 대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매우 중시해 수정헌법 제1조 권리장전에 이를 명시했다며 미국인은 이민으로 이루어진 국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미국 대표라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하거나 한 사람의 삶을 개선하는 것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을 확고히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책이에요?
미국 역사 책이에요.
미국 역사. 아직도 책으로 공부하십니까?
저는 일리노이주의 링컨 후보에게 표를 던지기로 마음을 바꿨습니다. 부군 중 생포된 흑인 병사들을 모두 노예로 만들어야 합니다.
전진하라! 남부의 깃발이 국회의사당 건물에 휘날리게 될 것이다.
라디오로 듣는 미국 역사 이야기, VOA 이야기 미국사. 많은 애청 바랍니다.
뷰에이 세계뉴스입니다. 미 공군의 B-52H 전략폭격기가 이번 주 중 한국 공군기지에 착륙할 예정입니다. 주한미군은 16일 성명에서 B-52 스트레이트포트리스가 17일부터 22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023 서울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 서울 ADEX-23 기간 중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52H 폭격기는 전시회 기간 상공을 비행할 예정입니다. B-52H가 연합군사훈련 이외 목적으로 한반도에 배치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주한미군은 철통 같은 미한동맹 70주년을 맞아 서울 ADEX-23에 대한 미국의 지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레이첼 보이트라고 미 공군 공보국장은 B-52H가 한반도에 착륙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 ADEX-23에 참여한 모든 미군 장비와 인력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번영 증진을 위한 약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습니다. B-52H는 B-1B와 B-2 스피릿과 함께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입니다. B-52H는 사거리 200km의 공대지 핵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싣고 6,400km 이상을 날아가 북한 정권의 핵심 지도부와 시설 등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분쟁이 열흘째 접어든 가운데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16일 나흘 만에 이스라엘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성명에서 블링컨 장관이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면담하고 하마스 테러로부터 자국을 방어할 이스라엘의 권리에 확고한 지지를 표명하고 민간인 보호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겠다는 미국의 결의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성명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과 네타냐후 총리는 민간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미국이 유엔 및 지역 파트너와 긴밀히 협력하는 것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있는 사람들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석방하겠다는 미국의 약속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네타냐후 총리 외에도 아이작 헤르조그 대통령,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12일 이스라엘을 시작으로 요르단과 카타르,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등을 차례로 방문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를 재점령하는 것은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15일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 최근 분쟁과 관련해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점령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마스와 하마스 내 극단 세력들이 모든 팔레스타인인들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북쪽의 레바논 이슬람 무장단체 헤즈볼라와 남쪽의 하마스 극단주의자들을 제거하는 것은 필요 요건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에 대한 제거와 동시에 팔레스타인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한 길이 필요하다면서 팔레스타인 자치정부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967년 3차 중동전쟁에서 가자지구와 요르단강 서안, 동예루살렘을 점령했으며 이후 2005년 평화협정에 따라 가자지구에서 철수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6일 왕이 외교 중국 외교부장과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 사태 등을 논의했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이날 베이징에서 열린 왕부장과의 회담에서 중동 정세를 포함해 광범위한 국제와 영내 문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왕부장은 회담에서 중동 사태와 관련해 유엔 안보리가 행동에 나서야 하며 주요 국가들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장은 특히 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왕부장은 이어 양측은 협상 테이블에 복귀해야 하고 더 이상의 인도적 재앙을 막기 위해 긴급 인도주의 창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왕부장과 라브로프 장관은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에 대한 정치적 외교적 해법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러시아 외무부는 밝혔습니다. 두 외교수장의 이날 회동은 17일 베이징에서 개막하는 1대1로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 이뤄졌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북한 외무성 초청으로 18일부터 이틀간 북한을 공식 방문한다고 북한 대외관영 조선중앙통신과 러시아 외무부가 16일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방북 기간 최선희 북한 외무상과 만나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평양 답방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뉴스 김지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6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한반도 시각 8시부터 자정까지 보내드리는 VOA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9시부터 10시까지 단파 9350, 9490, 12080kHz,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 밤 11시부터 자정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한반도 시각 새벽 4시부터 6시까지는 단파 5875, 7365, 7465kHz. BO의 새벽 방송은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